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18장의 말씀, 우리 18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17장에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고 1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18장을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후에 어떤 열매가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맺혀졌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곳은 창세기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서게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 헤브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아브라함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셨는데,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는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낯선 나그네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1절 후반부, 날이 뜨거울 때, 날이 아주 뜨거웠을 때, 그리고 사막과 광야 지방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이제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세 분이, 이제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막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을 했고,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정말 머리가 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머리를 굽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님이라고, 주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는 종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가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잠깐 머무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는 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할 테니까 당신들의 발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그러니까 광야 그리고 사막 같은 곳을 그 뜨거운 날 이제 움직이셨으니까 많이 피곤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잠시 좀 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떡을 좀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고 뭐라고 지칭하느냐, 종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말대로 해라. 네가 했는 말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6절 말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세스아라는 것은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약 한 20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20리터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20리터 정도 되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돼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그는 급하게 요리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아브라함이 뭘 주겠다고 이야기했죠? 물과 떡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떡에다가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제 송아지 요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8절을 보시면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엉긴 젖, 이거는 요즘으로 하면 요플레, 요구르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발효를 시켜가지고 엉긴 젖과 그리고 우유, 그 다음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정성껏 풍성하게 차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에 그들을 모셨습니다. 그들을 모셔서고 그리고 그들은 먹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모셨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한정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면 좀 이렇게 비싼 곳에는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옆에 서 계시죠.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이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13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후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건 몰랐지만 이 세 사람을 정성껏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한 13장 정도 보면 이야기하죠. 손님 대접해라.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은 누구를 염두에 둔 말씀이냐? 아브라함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첫 번째 자신에게 찾아왔던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겸손. 자기를 종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을 주인 떠받들듯이 겸손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들은 곧 다음 곳으로 가야 되니까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은 풍성하게 준비했죠. 분명히 처음에는 물과 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송아지 요리까지, 엉긴 젖과 우유까지 준비해서 그분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끝까지, 이제는 끝까지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 그가 낯선 사람이지만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그 낯선 사람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죠. 저는 이제 이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볼 때는 언제나 이 문맥과 잘 연결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성껏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뭐 저도 이렇게 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될 분들도 많고 참여해야 될 모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막 좀 일정표 좀 빡빡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아휴, 좀 이거 좀 안 만나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만나면 또 뭐 부탁도 받아야 되고 막 복잡해. 그러면 아, 그냥 막 짜증이 날 때도 많고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사실은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겸손하게 정성을 다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 모습을 묵상을 하니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 마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 참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빌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뭐 여러 모임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도 제 편에서는 그래도 이 말씀 묵상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제가 조금 더 착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겸손하게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도전들,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실 텐데 집에 가면 우리 다른 식구들이 우리가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딱 오면 우리들을 볼 때 막 기대를 하십니까? 어떠신가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 직장을 가실 텐데 직장 가시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막 기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만약에 집에 딱 예배 마치시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야, 우리 엄마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약간 야수에 가까웠다. 워낙 예민하고 막 잔소리 많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예배 드리기 직전에는 야수인데 은혜만 받고 나면 미녀가 된다. 혹시 우리 여자분들 막 예배 드리고 가면, 아, 이제 예배 드린 후 우리 엄마 앞에는 가까이 가야 된다. 혹시 그런 분들 계셔요? 그리고 직장 가시면 월요일 날 가시면 토요일 날까지는 금요일 날까지는 막 짜증 만땅으로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 날에는 저분은, 야, 정말 다르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월요일 날은 완전히 다르다. 혹시 이렇게 이런 어떤 좀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뭐 신혼 때는 뭐 집사람하고 뭐 정말 자주 싸웠습니다. 뭐 동갑이니까, 나이가 같으니까, 또 제가 생일이 조금 늦습니다. 며칠. 그래서 이제 이 말빨이 안 써요. 그래서 막 싸우다 보면 한 번씩 집사람 열받으면,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우리 야자타임 한번 가실까요? 혹시 야자타임 아십니까? 야야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존칭 띄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열받아 있으면 항상 집사람 했던 말이, 빨리 이제 저 그냥 고함 지르지 말고 저 아무데나 기도하러 들어가라고, 방에 들어가서 좀 도 닦고 나오시라고. 그래, 이제 막, 그래서 제가 도 닦고 나오면 또 되겠습니까? 짐승이 인간이 돼서 다시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나면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그렇게 뭐 병 고치고 큰일 못해도 우리 가정과 일터에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만 돌아가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다른 사람, 그것도 낯선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신속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끝까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랑과 섬김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한번 좀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집에 가셔서, 저는 참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그리고 주일날 집에 가면, 그리고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 아, 또 천사가 나타나셨다. 금요일은 약간 야수 쪽이지만 뭔가 저분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정성껏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어지는 구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구절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우리로 하면 부엌 같은 곳입니다. 이제 그 장막 쪽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10절 말씀 그가 이야기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다. 다시 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나 우리 원래 원문을 보면 아주 재밌는데 그냥 말씀을 했을 때 그냥 귀에 들린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여자분들 취미 있잖아요. 남자분들 막 이야기하면 그 문 밖에서 무슨 이야기 하나. 정말 고도의 집중력과 헌신을 가지시고 딱 그 표정입니다. 지금 저 안에서 무슨 이야기 하나. 사라가 듣다가 갑자기 이야기 들은 거죠. 바로 내가 돌아오는데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99세 그리고 사라는 89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사라에게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아주 재밌죠.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라가 왜 웃냐? 그리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주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러니까 15절에 사라가 놀란 거죠. 자기는 속으로 웃었는데 그것도 장막 뒤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알고 계셨으니까 사라가 놀라서 부인을 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웬만하면 넘어가 주시면 좋은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다해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결국 무슨 축복을 주셨죠? 1차적으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야기하셨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라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 말씀에 대해서 웃으면서 웃음으로 반응했겠습니까? 바로 앞부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자식 이름까지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하나님께 설득되어져서 바로 할례까지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 그거 다 지켜봤습니다. 할례 행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왜 사라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만큼 사라의 상처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내 이름 바꾸셔서 그리고 자식 이름까지 정해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례를 행해도 그거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사라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5년 기다렸잖아요. 25년. 아브라함도 고생했지만 아브라함보다 몇 배나 더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 사라입니다.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 집에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찾아오신 이유는 사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이 사라, 그래서 이 사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가 웃었을 때, 그녀가 웃었을 때 그걸 드러냅니다. 너 왜 웃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랬을 때 또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이야기할 때, 너 웃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라의 깊은 상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분노, 아쉬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확신을 주셨죠. 그 상처를 드러내시면서, 그 사라의 영혼에 골마 터져 있는 이 상처를 드러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제가 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좀 죄송한데 우리, 참 제가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같이 했던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 중에 결혼하고 애기 갖는 일에 너무너무 힘든 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한테 조금만 영역을 주시면 저도 한번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뭐 우리 김 집사든 이 집사든 바로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가 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저는 이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어떤 분이 참 마태복음 이제 강의를 하다가 마태복음 1장을 하시게 됐어요. 막막하잖아요. 애 낳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소화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이분이 묵상하다가, 아, 하나님은 누구시냐? 낳고 낳고 낳고의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딱, 하나님은 누구시냐? 낳고 낳고 낳고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딱 끝내신 다음에 설교를 간략하게 하고, 여러분들 중에 낳고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도 예전에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낳고 낳고의 하나님 낳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그의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 여섯 가정 정도가 아기를 갖게 됐어요. 저는 참 마음에 소망하기는, 하나님 그 창한 그 못 깨달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살아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살아의 아픈 마음을 정말 헤아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접은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누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느냐,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남편의 믿음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의 믿음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고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상심에 있고 낙심에 있는 바로 사라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큰 짐이 되는 상심한 우리 가족들, 상심한 남편, 상심한 아내,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대접받고 소돔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그때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냥 메모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야 내가 지금 이 대구 땅에 교회 행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너한테 내가 어떻게 너한테 숨길 수 있냐. 이게 뭔가 하면 선지자의 표시 하나님의 친구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일 아브라함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는 먼저 아브라함 개인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너는 개인인데 너는 나라가 될 거다. 어떤 나라? 강하고 그리고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천하 만민은 너 때문에 바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성도님들 한번 자기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표정이 꼭 뭐하고 같으냐? 바로 이제 그 뒤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킥킥 웃고 있는 하갈하고 표정이 똑같으세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뭐냐? 킥킥 웃고 계세요. 킥킥 웃고.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지금 내 모습이 그 장막 뒤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킥킥 웃고 있는 참 이 하갈의 모습이 내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하구나.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킥킥킥킥 웃으면서 속으로 반응하고 있는 하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바로 너 때문에 복받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건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 조금 복잡한 말씀인데 보십시오. 내가 그로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내가 명령하게 할 거다. 정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을 하게 하는데 뭘 명령을 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그들에게 명령하게 할 거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후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행할 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 1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성취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은 네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이 강대한 나라,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너희 집안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들이 바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삶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강대한 나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말씀에 본인들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영광스럽게 하는 것 과외 하나 더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등급 하나 더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보다 잘난 애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이랄지라도 강대한 나라,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와 사랑을 덧입는 내가 위대한 삶을 한번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오늘의 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회복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가정에 가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정말 겸손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끝까지 섬기고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되 우리들의 상한 심령,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상한 심령들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의 그 영화로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권세와 그 무한한 지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위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